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인간은 지적인 동물이고 또한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신을 찾고자 하는 신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로지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인간은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찾고 만들어내며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타락되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 김은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께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는 종교이자 사상인 힌두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저도 그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거기에 힌두교 사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맞아요. 힌두교 불상들은 팔과 다리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힌두교 사원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뭔가 이 우리 조선의 불교와 또 이슬람교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이외의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힌두교 역시 범신론, 그러니까 자연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힌두교가 어떤 종교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힌두교는 많은 사상이 혼합되어져서 교리 또 의식들의 표현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나 신앙의 체계를 한 가지로 요약하기는 참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뚜렷하지 못한 종교가 세계의 주요 종교 중에 하나가 된 걸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힌두교는요, 뚜렷한 신을 보는 관점이나 교리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종교 다원주의 때문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무엇인가요?
네,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들의 신앙과 특성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네요. 정반대가 힌두교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힌두교는 아주 다양한 신을 믿고 있는 다신주의를 갖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특별히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여러 신비적 종교 운동들, 명상 같은 것들이 힌두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정신 수양이나 또는 운동 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몸을 쓰는 운동 같은 것들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길을 걷다가 경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힌두라는 것은요, 인도를 뜻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힌두교는 문자 그대로 인도의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힌두교는 언제 생겨난 종교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힌두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다양한 신앙 형태와 혼합된 종교여서 간단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원전 2000년부터 뭐 600년 사이에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힌두교도 우리 기독교처럼 성경책이라는 이런 경전 같은 걸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도 참 좋은 질문 같아요. 힌두교도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경전은요, 전설, 그리고, 종교적 행위에 대한 것과 또 그들의 뭐 예언자들의 기록들, 또 마법에 대한 문구들, 또 찬양과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모든 구성마다 각각의 다양한 신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또 계급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 인도가 계급 사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인도를 이야기하면서 인도가 계급 사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도 뭐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카스트라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힌두교의 바탕이 되는 계급이라는 것인데 인도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힌두교가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힌두교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 꼽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얻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힌두교는요, 그들의 구원은요, 해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끝없이 반복되는 이 윤회 사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것을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윤회는요, 인간이 죽으면 자신의 업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환생한다고 믿는 사상이에요. 어쨌든 이 윤회를 끝마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업의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와 같은 말인가요?
네.
선과 악을 행하는 그런 행위 같은 걸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런 업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집착이나 욕망에 따르지 않는 이 선함을 수행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들의 구원의 길은 지식의 길입니다.
말이 아는 것이 중요한가 보네요.
참다운 자아는 육체나 감각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지식은 직관적인 통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현세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는요, 신애의 길입니다. 즉, 사랑을 믿는 거예요. 헌신과 사랑 안에서 현세에서 행복을 얻어야 죽어서도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말 같지만 뭔가 다 그럴 것이다 라는 신념의 수준 같아요.
힌두교 사상 자체가 다양한 신들과 지방의 여러 가지 전통이 혼합되어져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분명한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힌두교는 전통 종교처럼 주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굿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의 계급 사회처럼 귀신들과 정령들을 계급화하기도 하고요. 그에 맞는 종교 의식들이 또한 계급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힌두교인들이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요? 힌두교에서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업보를 쌓고 윤회를 멈추게 하는 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이 결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요. 물론 그들에게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온 우주를 아우르는 영적인 존재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힌두교의 여러 잡다한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 신들을 달래서 나쁜 일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겠어요.
네. 많은 종교를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우상들과 종교들의 행태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힌두교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힌두교는 다양한 것이 혼합된 형태의 이 종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어떤 종교와도 잘 섞이고 흡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힌두교의 사상은요, 알게 모르게 문명과 또 종교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 크기가 커서 다 만져볼 수 없을 테니까 그림으로 온전하게 전체를 그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혹 다 만져봤다고 해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예를 들면서 사람들은 말을 해요.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에 대한 지식은 각 종교마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종교들은 신에 대한 보다 완전한 진리가 인류에게 제공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도록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보면 결국 종교를 혼합한 다원주의 같은데요?
그렇죠. 이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곧 힌두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게 힌두교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음이니라.
아멘. 정말 맞아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잖아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경계해야 할 것은요, 힌두교가요 성경도 인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탄은요, 맹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무작정 달려들지 않습니다. 뱀처럼 조용히 자연스럽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지금 이런 다원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환경 또 뭐 철학, 예술, 가치 이 모두가 옳고 그름이 없이 인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어쩌면 시대와 정반대로 대치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점점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다 괜찮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동일해.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제한을 두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힌두교는요, 명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네, 명상은 자신을 비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틀린 말인가요?
맞아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이 정신은 어떤 건가요? 정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상은요,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영은 무엇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영은 무엇이죠?
사탄의 영이요.
맞아요. 그러면 명상은 어떤 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죠.
네.
자,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아, 명상을 하면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배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고요한 물가에 물감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하얀 종이에 먹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요소인 것이죠. 이런 초월적인 명상도 비기독적인 종교 활동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런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아, 이건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라고 말했던 뱀의 유혹과 같아요.
그렇죠. 힌두교의 이런 다양한 요소가 이미 전 세계 기독교의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어요.
이런 명상의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힌두교와 그 사상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미치고 있는 이러한 영향들을 알고 또 경계하고 또 우리가 잘라버림으로써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이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힌두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힌두교는 어떤 종교인지 두 분 이해하신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힌두교가 뭐야? 라고 누군가 부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맨 처음 방송 때 얘기했는데
네.
오늘 배워서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힌두교는 이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 그 신앙의 표현이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힌두교는 대단히 포용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했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발전해온 곳이 힌두교니까요. 다른 종교의 사상이나 교리를 흡수하기도 했고요. 뭐 그것이 힌두교의 기초가 되었고요. 특히 최근에는요, 이 힌두 학자들이 기독교를 연구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양인 중에 동양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기독교를 동양 종교화 시키려는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신의 일부로 힌두교의 하나의 신으로 삼으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힌두교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힌두교는 개인의 구원이나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업보를 쌓아야 하는데 지식을 쌓아야 하고 또 사랑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힌두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들을 달래는 일이었어요.
네. 그들에게 소원을 빌거나 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빌고 달래는 거죠.
네, 결국 힌두교는 구원에서도 또 신에게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힌두교는 종교를 인간이 만든 의식으로 여기고 있네요.
맞아요. 기독교에서 종교란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들이 무엇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얻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인간에게 계시하고 그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이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대한 진실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잘못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우리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참 생소하지만 또 사실 멀리 있지 않은 이 힌두교 그리고 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힌두교가 여러 신을 계속해서 하나의 신들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을 없애거나 또 어떤 신들을 달래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배우는 것이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점이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힌두교에서 믿는 다른 여러 신들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계획 속에 힌두교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른 신에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삶이구나 하나님 보면서 가면 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물론 두려운 상황이 있고 앞이 깜깜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다양한 여러 신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의 신을 달래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창조하셨고 신자들의 삶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조금 두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갑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점이는요?
네, 저는 힌두교에 대해서 힌두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힌두교의 목적은 일단은 업보를 쌓고 지식을 쌓고 또 사랑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인간이 그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종교라는 힌두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힌두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게 많이 대립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노력이 아닌 은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력하지
그렇죠.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네. 주시는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진짜 귀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어려움들과 또 고통들 또한 박해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농락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건 간에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어떤 고통 중에서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들만이 옳다고 말하는 종교와 사람들 그리고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옳으며 수용해도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더러운 것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알렉산더, 안드레아스, 요아킴이 독일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배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이고 간사하고 뒤틀린 것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저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인이지만 아내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어린 딸이 있고요. 생사가 오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며 편지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은 따뜻한 방에서 부요와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런 삶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병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박해와 고난 중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뜨겁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옛 소련시대 때 러시아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강제수용소에서 같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계신 북신원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혹시 천년 왕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는 봤는데 되게 어려워서 잘 이해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네. 천년 왕국은 오늘날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어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천년의 시기가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 것인지 뒤의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복잡하고 어려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가르친 목사인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이 대부분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년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잘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천년은 어떤 기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말씀을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은 제3환상인 큰 성 바벨론 환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붉은 용, 부신자들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 이것은 심판받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은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는 붉은 용이,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심판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제2환상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처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심판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용이 심판받는 것을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있죠. 천사는 누군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기 위해 보내받았습니다.
목사님, 무저갱은 어떤 것인가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무저갱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으로 악한 영들의 감옥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던져졌다는 것은 확고하게 제압을 당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은 옛 뱀이라 하잖아요. 왜 옛 뱀이라 하는 건가요?
네, 옛 뱀은 아주 오래된 뱀으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여 인류를 타락하게 한 바로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뱀과 인류 사이의 영적인 갈등과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옛 뱀인 용인 실체는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요한은 사탄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마귀요 사탄의 상징인 용 또는 뱀을 본 것입니다. 마귀요 사탄의 상징인 용 또는 옛 뱀을 본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보고 실체를 파악해서 곧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한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천사는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1000년도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의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 후에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창세기를 보면 사탄의 미래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과 사탄 중 누가 치명상을 입은 건가요?
사탄은 머리가 상하는 결정타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머리가 상한 사탄이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사탄은 머리를 상하긴 했지만 남은 기운으로 공중 권세자분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미혹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도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은 결정타를 맞았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며 교회와 세상을 흔들고 혼미하게 하고 박해하는 것이군요.
사탄은 결정타를 맞았기 때문에 승부는 뒤집어질 수 없고 정해진 것이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도 사탄은 위협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인 천년 동안 사탄이 이렇게 발악하며 활동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사탄에 비해 교회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왕으로 취임하신 건가요?
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노릇 기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재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왕노릇 기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목사님, 부활과 사망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첫째 부활은 오직 신자만 경험하는 것으로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첫째 부활이 신자들만의 경험이라면 그럼 둘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로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육체적인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불신자의 육체적인 부활은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육체적인 죽음이겠네요.
맞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으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데 불못은 불신자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옥에서 석방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무적응에서의 석방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탄은 만국을 미혹해서 세력을 모으죠.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성도들의 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중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던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곳엔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결국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써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저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흉내내던 마귀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방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치지 않은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끝에 최후의 종말론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의 날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의 종말론적 전쟁은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인종과 인종, 종교와 종교, 지역과 지역 간의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네요.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방적으로 받게 되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제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은 크고 흰색의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요한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고 황제는 세계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 통치의 시작이고 심판의 끝이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군요. 크고 흰 보좌가 모든 세상 역사와 통치의 시작이며 심판의 중심이고 영광의 귀결점임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온 땅과 하늘도 피하여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한계시록 19장 4절은 잘 보여줍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도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에는 예수님도 심판에 관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강조점은 불신자의 최후 심판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생명책 외에 행위의 책이 있다는 점이 조금 놀라운데요. 두 책은 최후 심판 때 쓰이는 용도가 다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는 생명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불못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죗값을 지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의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역시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행위의 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판결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가요?
행위의 책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판결을 위한 책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신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성화를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달아보고 계시는군요. 상급을 바라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이루는 데 힘쓰는 인생을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사탄, 짐승, 거짓 예언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는 곳입니다.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과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겪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심판은 소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한다 해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다름질하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하늘의 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날을 위해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방송 시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론 성도님들,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을 모방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던 용, 옛뱀, 즉 사탄이 천사에 의해 세상에 결박되어 악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직 신자만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둘째 부활 때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천년 왕국의 끝에 잠시 석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국을 미혹해 세력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시고 마귀가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전쟁인 종말론적 전쟁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패가 정해진 싸움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둘째 부활로 살아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라는 두 종류의 책이 심판을 위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 때문에 보좌 앞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됩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신자들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망과 심판이 없고 삶의 상급이 있는 귀한 생명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천사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만국을 미혹하던 용, 옛뱀인 사탄마귀를 결박하여 악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에 천년간 감금하고 그 천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됨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신자들은 영원히 낙원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 때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기 위해 만국을 미혹해 세력을 모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불로 심판하시고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임을 알려주며 역사 끝에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가 확정된 싸움임을 가르치십시오. 최후의 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행위의 책의 내용으로 심판하실 때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고 행위의 책의 내용에 따라 상급을 받으나 불신자들은 행위의 책으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됨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사망과 심판이 없고 삶의 상급도 예비된 복된 생명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